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만 힘껏 의지해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주 큰 자랑거리가 있었는데 바로 헤롯이 건축하던 성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건물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건축하던 성전은 예수님 당시에 이미 50년 이상 건축 중에 있었어요. 채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한 20여 년 이상 더 건축하다가 완공되고 얼마 안 되어서 로마가 침략했을 때 이게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헤롯은 아주 유명한 그 건축 그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헤롯이 지은 건물이 뭐 성전뿐만 아니라 뭐 이런 가이사라 같은 그런 신도시도 만들기도 하고 당시에 헤롯이 건축한 것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헤브론에 가면 이렇게 막벨라 동굴 위에 지어진 그 건물이 있는데 그거는 헤롯이 지은 것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고 또 가이사라에 가면 수로가 있습니다. 가이사라 해변가의 신도시인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저 멀리서 물을 끌고 온 거대한 수로가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흔적들이. 그러니 헤롯이 건물을 아주 잘, 아주 뭐 정말 유명한 건축가이기도 했어요. 그러니 이 건물이 거대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또 성전이었기 때문에 이 건물은 영원할 거다. 이 건물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상징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대하고 화려한 건물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건축 원금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주체할 수가 없어 가지고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부터 헌금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주체할 수 없어 가지고 막 건물을 점점 더 화려하게 꾸미고 있는 중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그 거대한 건물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오늘 본문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다 무너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잘 배워야 될 것은 세상에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할 만한 것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만 세상에 영원한 것 없습니다. 더욱이 요즘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정말 의지할 것 없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 없고 영원한 것 없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하는 그 대단 그 아주 어떻게 보면 치열한 현실을 우리가 직면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 우리 마음을 빼앗아갈 만한 것, 세상에 마음둘 만한 것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말을 들은 제자들에게는 이거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아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저 성전이 무너지다니. 사실 이전에도 무너진 적이 있었죠. 그렇지만 과거로도 교훈을 잘 얻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영원한 것 없고 영원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늘 말씀하시고 그거를 늘 가르쳐 주시지만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대하고 화려한 건물 앞에서 와, 저 건물은 영원할 거야.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온 땅이 회복이 될 거야. 유대인들이 늘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저 건물도 영원한 것 아니야. 세상에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세상에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주 놀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용히 예수님께 질문해요. 조용히 질문한다는 것은 말을 꺼내기는 해야겠는데 뭐 여튼 눈치도 보면서 조금 이렇게 주저하면서 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3절,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은 성전 무너진다고 그랬는데 감람산은요 딱 골짜기 너머에서 바로 성전이 딱 보여요. 그래 거기에 앉아가지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죠. 도대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오늘 본문은 단순히 성전이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지는 그 사건을 중심으로 온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요즘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더욱이 이 코로나 때문에 마지막 때가 더 가까이 왔다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만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항상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때는 여러 가지 난리 또 난리의 소문 또 이렇게 전쟁, 기근 뭐 지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고를 하셨어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직 끝은 아니다. 시작일 뿐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 끝은 오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여러 가지 혼란들 또 자연재해들 뭐 이런 것들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것은 이런 전쟁 혹은 자연재해 뭐 지진 기근 이런 거 말고 오늘 본문이 더 많이 강조하는 것은 그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아직 채 오지도 않았는데 이제 시작일 뿐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생을 많이 하게 될 거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자연재해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될 거고 이렇게 잡혀가고 또 두들겨 맞고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지막 때에 큰 박해를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늘 편안하고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계속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하여튼 마음에 잘 새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할 정도로 미워해가지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는데 요즘도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가족들이 우리를 미워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사회 분위기 전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적대시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의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역사 안에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믿음을 싫어하는 사람 있을 수 있고 가족들 중에도 있을 수 있고 직장 동료들 중에도 있을 수 있고 사회적인 분위기 전반적으로 예수 믿는 신앙을 아주 조롱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뭐 멀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단순히 그런 환난이 아니에요. 그런 환난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박해, 그런 어려움, 그런 고통 그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단순히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재난의 시작인 거죠. 그런데 재난뿐이냐? 아니고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그런 환난, 박해, 여러 가지 어려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막 고난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 오히려 우리 인생에는 더 은혜가 있을 거다. 은혜가.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의 전쟁 혹은 지진, 기근 이거 강조하는 것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환난과 박해를 당할 거다. 그거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있을 거다 말하는데 가장 먼저 본문이 강조하는 은혜는 복음이 힘껏 증거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박해를 받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잡혀가고 두들겨 맞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재판을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고 있어요. 많은 환난, 많은 박해가 만국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가로막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족들로부터도 미움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끌려가고 잡혀가고 뭐 두들겨 맞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렇게 고난당하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그때에 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끌려가고 잡혀가서 두들겨 맞고 재판을 받을 때 그 순간 그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다 가르쳐 주실 거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참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잡혀갔어요. 두들겨 맞고 있어요. 재판을 받고 있어요. 어쩌면 죽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러는 상황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이거 아주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 순간에도 사람들이 막 잡아가서 우리를 때리고 재판하고 더 큰 어려움이 불을 보듯이 뻔한 그 상황 속에서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순간이 버림받은 상황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두들겨 맞고 잡혀가서 재판받고 그러면서 더 큰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그 순간이 하나님 우리를 저버린 순간이 아니고 오히려 그때 내가 말을 할 필요 없이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 순간도 버림받은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그 순간은 큰 은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고 저버려서가 아니고 오히려 더 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시간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은 견뎌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 13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이라는 것은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이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내가 소망을 품었던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들이 다 깨어지고 그리고 실제로 어려워요. 힘들고. 그런데 모든 것이 무너지고 의지할 것 없고 개인적으로 힘들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있고 실제로 더 큰 어려움을 앞으로 겪어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이라 손치더라도 그래서 내 곁에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최후 승리를 얻을 거다 말씀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요한계시록에도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어떤 사람이 이기는 자냐? 끝까지 버티고 견디는 사람, 뒤로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 이기는 자. 그런 이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만 그 어려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구나 그런 증거가 아니고 오히려 복음의 능력을 더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어떤 증거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켜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다. 그런 증거 아니고 오히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환난과 박해보다 훨씬 더 귀하고 가치 있는 비록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중에라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이 보배로운 이 가장 귀한 보물이 예수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증거 그리고 세상 어떤 어려움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영광에 대한 소망이 더 귀하고 가치 있다는 증거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런 뭐 건물 아니면 뭐 어떤 자랑거리 그것보다도 박해당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 고백,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훨씬 더 귀하고 가치 있다는 증거.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더 평안하게, 더 화려하게, 더 오래 뭐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꿈꾸고 소망하지만 그런 세상의 소망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소망이 더 아름답고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지막 때 예수 믿는 사람이 고생 많이 하고 마지막 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만 그 어려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 오실 때가 더 가까워지고 있구나, 정말 이 세상이 소망이 없다는 것은 명확하구나,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 주신 영원한 영광이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때인 거죠. 재난의 시작, 최근에 우리 교회 아이 둘이 태어났는데 둘 다 순산을 해, 순산. 아기를 잘 낳아요. 그래가지고 야 젊어서 아기 잘 낳는데 더 많이 낳자 이렇게 제가 늘 고민을 합니다. 아기를 얼마나 잘 낳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기를 잘 낳는데 아기 낳기 전에 진통이 오는 거죠. 진통. 배가 아픈 거예요. 근데 배가 아플 때는 아 아기 나올 때가 됐구나 하는 거죠.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는 아픈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요. 아 그러면 이게 그냥 아픔이 아니고 이게 아기가 태어날 때가 되었구나.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는 인생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데 아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이제 가까워졌구나. 내가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주님만 기다려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우쳐주는 그런 은혜의 사인이라는 거죠. 환난과 박해가 그냥 환난과 박해가 아니고 이제 곧 예수님 오시고 세상 모든 것 다 무너지고 우리는 하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겠구나 하는 그런 은혜를 보여주는 사인이 된다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힘껏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세상에 마음 두지 않고 주님 바라보는 거 중요합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영원히 무너질, 영원하지 않을 세상에 마음 두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실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